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며 또한 지금껏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른 아침에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저희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 교사의 봉사의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앞으로 행할 길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름은 이재우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이 첫 시간이라 더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거우면 서로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교사 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를 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교육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입교사 모임 뭐 첫 시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 첫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첫 시간 주제가 뭐죠? 바람직한 교사상. 야,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또. 무슨 교사상.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우리가 무슨 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교사를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니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의 필요성 그러면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도 참 럭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자녀교육, 2세교육,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리더였죠, 그죠? 그 훌륭한 리더가 잘못한 게 뭐였냐면 2세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훌륭한 리더였지만 후세 자기를 대신할 만한 후계자 양성이 안 돼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시대가 완전히 엉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진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말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또 어렵기도 해요. 어렵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본을 보여야 되는 교사의 위치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참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이 나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 중에요. 정말 디엘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학생들의 그리스도인의 학생들의 그 인생의 몇 년 기간 동안 그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실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벤치마킹을 해보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에 살았죠. 네,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에서 양육되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세상에요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는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았지 거기에 동화돼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구별돼서 살았지 왕따 당하거나 소외돼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 왕에도 살았고 그리고 왕에게도 충성을 다하죠.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최고의 모범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을 다니엘처럼만 키워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투자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요.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라 그랬어요. 나를.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죠. 자, 그분은 구세주였고 창조주였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을 부를 때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따라간다라면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따라오면 뭘 하게 해주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이때까지 육신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예수님이 볼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아마 그걸 시켰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언젠가.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면 누군가는 찾아냈을 거예요. 자, 성경을 뭐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 연구를 한두 명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거듭난 사람이 우리만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이요, 뭔가 찾아냈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인간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 외에 성경에 더 가치 있게 다루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면 반드시 찾아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아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바람직한 교사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거듭나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들 구원받고 와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편 101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주님을 수종할 수 있죠? 자, 완전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죠. 자, 그분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소망 가운데 가는 그 길.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찾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만일 내가 교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어떨 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형제님 간증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 형제님도 성경 읽다가 답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소명이 나와 있죠. 자, 그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말이 그 말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 받았고요. 예. 우리는 교사로 부름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복음 빼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왜 해야 되죠?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교사는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 자체,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사실적으로 내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65억 정도 되죠, 그죠? 자, 65억인데, 나보다 배운 거 많고, 잘나고, 가진 것 많고, 성격 좋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한 줄로 한번 세워보죠. 한 줄로. 그러면 나는 몇 번째 쓸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몇 번째 쓸 것 같습니까? 그럼 상중하 나눠서 앞쪽에 서실 수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대개 이제 우린 중간 좋아하니까 중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럼 중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시고 왜 이렇게 뒷자락에 서 있는 나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뭐 하나님이 구원을 주사위 던져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요, 그저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잘것없는 한 명인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이 분명할 때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힘이 생기고 요인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게요, 우연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하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이 되는 겁니다. 룻기서 한번 보시죠.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3절 표현해 보면 룻이 이삭 줍다가요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근데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정말 우연이었죠? 성경 표현도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연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21절. 살므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후예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럼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우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오래 못 앉아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뭐 구역이나 주변에서 등 떠밀려서 와 계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교사 모시켜서 안 달라신 거예요, 사실은. 네. 잡아채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라면요. 정말 예수님도 우연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죠. 이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뭐 교사 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위치에 가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요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 가리키는 위치가 되면 돼요. 그죠? 내가 저기를 보고 올바로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거기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가자라고 한다라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합당한 교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가리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도 배워야 돼요. 그죠? 근데 말로만 가르치고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교사의 자격이 되겠죠. 그래서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건 아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충성되이 생각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 직분도 안 줍니다. 내게 지금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아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열두 사도도 아닌 것이, 옛날에는 대적자였던 것이 계속 그 사도권을 침해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주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자기의 사도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에게서 난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부탁하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면요, 사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신다라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교육적인 기술 자문이 필요해서 나를 교사를 불렀다. 오래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안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근면성과 어떤 성실성,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은사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교사를 불렀다. 그럼 교사 오래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를 왜 부르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시려고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재정적 자문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술 고문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를 안 쓰셔요.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보내버리셨어요. 세상으로.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행운이죠. 그죠?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나 안 써도요, 그분 손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도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라면, 정말 그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워너메이커 우리 책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죠? 그분은 진짜 그 교사였어요. 교회학교 교사. 나이 들어서도 교사로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근데 그분이 백악관에서 이제 요청을 받습니다. 다 짜그러져 가는 그 최신부를 좀 다시 일으켜달라고.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요, 책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갈등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최신부 장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백악관에게 조건부 승인을 하죠. 내가 사실은 그 교회학교 교사인데 일요일은 절대로 내가 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요일은. 그래서 주일을 절대로 보장해줘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그 워너메이커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하고 사람이 주는 일하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일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요, 더 크다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솔직히 앉아 계신 분 중에요, 교원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교사 자격증. 네, 몇 분 계시네요. 내가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사실 그것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너무나 좋겠죠. 그죠? 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올바로 뭐 전달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성경 지식을 가르친다라면 사실요, 뭐 성경만 갖고 그냥 기식적인 전달만 해주면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 무자격자지만 써주는 데가 교회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이요, 교원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이 뭐냐면 연약함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놨던 어떤 그런 은사나 달란트가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학교는 믿음의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세상의 논리가 뭐죠? 세상의 논리가 뭐 교육학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 학교는 세상적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교사에게도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무슨 교육학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게요,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자원이 없다라는 게요, 더 큰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주 보통 그릇에 본인의 능력을 담아놓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빌립보, 고린도 후서한 것이죠.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질그릇 갖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에요. 능력의 힘이 큰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 거기 쓰레기 담아놓은 거하고요. 종이컵 안에다가 종이컵만한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은 거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컵은 다 똑같죠?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달라요. 요 종이컵은 보석상까지 가는 거고 요 종이컵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 안에 내용물을 뭘로 채워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 볼품없이 오셨어요.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그 여인의 뱃속에서 세포 하나로 출발하십니다. 맞죠? 네. 정말 세포 하나로 딱 출발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만나실 수 있도록 너무너무나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무슨 저기 사내들인 공예의 바리새인이나 무슨 이런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못 만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볼품없게 오셨죠. 그죠?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힘든 생활고에서도 시달려보시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질병도 시달려보시고 정말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 같이 되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못나도요 자세히 뜯어보면 뭐 매력 포인트 한 군데는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얼굴을 돌릴 정도. 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요 최고의 교사셨어요. 그죠? 그분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면 교사를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모든 안 좋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볼 때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훌륭한 조건과 기반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거기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근데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능한 자가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덜어 있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즐겨 찾으시냐?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주님이 즐겨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다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정말 그 배우지도 못한 일자무식이었던 그 어부들이요.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 자체도요, 뭐 시골 촌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무슨 배운 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은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이세교육을 해나가는 교사라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교육학 박사보다 우리 교사 한 명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냐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이 오늘 백악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5% 정도가 백악관의 대통령 내지는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했어요. 나머지 95%가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선데이 스쿨 티처의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의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선데이 스쿨 티처가 뭐죠? 교회학교 교사. 예, 유능하십니다. 전부 다. 네. 그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이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가 그들이 어른들 때까지 역량을 준 건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의 가르침, 그것이요, 그 사람의 삶을 그때까지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선데이 스쿨 티처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준 교사가 기억에 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입증하는 어떤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를 이제 막상 이제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요, 사실 막막합니다. 네, 정말 막막해요. 왜? 자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뭐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고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걸 알고 나면요, 어떤 봉사든, 교사 봉사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봉사든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일꾼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어요.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죠? 자, 성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요,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원하지 않는다라면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충성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에 방해만 돼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보면 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렀는데 사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나 한번 보시죠.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그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35장 한번 보시죠. 35장. 30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시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죠.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기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제일 중요한 건 30절에 보면 지명하여 부르시죠. 뭐 불러야지 와야지 뭐 일을 하죠. 그죠? 부르셨어요. 그리고 31절 끝에 보면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끝에 보면 일하게 하시며 33절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아주 공교한 일도 있습니다. 정말 머리를 써야 되고 정말 세밀하게 기획하고 따져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가르치게 하시며 그랬죠?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35절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연구하는 일도 주님이 원하셔요. 연구하는 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지명하여 부르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그랬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이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그리고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시는 일을 하셔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성자의 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이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죠? 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똑같아요. 불러 모으셨죠? 제자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내어보내셨습니다. 일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모으셨다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일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불러 모으시고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자, 주시면 받아야 되죠? 보내면 가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모여야 돼요. 그죠? 불러 모을 때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최소한 모일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주실 겁니다.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쉽죠? 네.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잖아요. 주시면 하면 돼요. 얼마만큼? 주시는 만큼.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요 안 주셨는데 막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의예요. 결국에는 금방 소진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사 생활 힘드네. 나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교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봉사가 다 힘듭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받는 게 없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 가운데요. 내가 끊임없는 공급 가운데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교사라는 명찰을 이렇게 하나 이제 나중에 받게 되는데 사람이 봉사하는 모양에 따라서요, 주변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죠? 교사라는 직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애들에게. 그죠? 내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해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자신의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교사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교사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교사가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교사는 삶이 구별되어 있는 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요, 암송을 잘 한다. 어떤 분은 무슨 에베소서를 전부 다 외워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못 외워요. 어떤 분은요, 정말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찾아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이거 찾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더 잘 찾습니다. 네. 성경 비유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를 다 이해를 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을 자기 삶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비유가 그냥 비유인 거예요. 자기 삶과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성경을 5독을 한다 그래요. 5독. 참 정신 나가신 분인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다고 그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읽고 배웠던 그 성경이 내 삶 속에서 발현돼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력이 떨어져도요, 아이보다는 어른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요, 이런 교사로서의 봉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사실 봉사로서 봉사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봉사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관한 구절을 외우고 있어도요, 기도 안 해보면 기도를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요, 이런 교사로서의 봉사. 그리고 교사로서의 봉사의 좋은 점 하나를 들어보라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봉사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교사로 봉사하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에서 봉사를 하든지 청년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다 같은 봉사예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봉사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주차부에서 봉사하는 방법이나 교사가 봉사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공교로운 일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은 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임이 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교사봉사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삶, 그것이요,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일보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사봉사의 기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그릇 비유를 드셨어요. 자, 그릇 하나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 그릇에 오물이 막 붙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이 그럴 거예요. 도로 갖다 두라고. 아니면 닦아오든지 갖다 두라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냐는요, 그릇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죠. 무슨 뭐죠? 더러우냐 깨끗하냐 차이예요. 그릇이 크고 작은 건요, 하나님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워낙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아주 중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예요. 밥을 푸는 주걱이 있고요, 설탕 젓는 티스푼이 있죠. 그죠? 우리가 설탕 젓는 티스푼을 써야 되는데 밥주걱으로 못 젓습니다. 그죠? 밥 퍼야 되는데 그 티스푼과 밥 한번 퍼보세요. 저 한번 퍼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짜증납니다. 잘 안 퍼져요.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의 차이는요, 어디다 쓸 거냐의 차이지, 이 무슨 내게 유용하냐 아니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크고 작은 것 갖고 아주 실갱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지쳐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깨끗해 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아니냐 그것만 갖고 따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사니까 삶이 구별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구별되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사실 누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까지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냥 신앙은 투쟁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구별되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 해나가는 노력이 교육입니다. 그죠? 그 노력이요,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만큼 깨끗하면 주님 우리를 쓰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완성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생보다는 나에게 먼저 관점을 갖고 계세요. 중심을 갖고 계세요. 교사 봉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구별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교사 봉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구별되어 있어야 힘이 생겨요. 그 절제를 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보면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막 방탕하고 무분별하게 하는 사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참 인생 너무 쉽게 산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뭔가 힘을 느껴요. 그래서 구별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교사 좀 하시고 있는 계신 분들에게 교사봉사 왜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 쓰신다는 얘기는 없는데 성경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근데 그 죄송하지만 그 두 가지 답은 다 오답이에요. 교사를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네.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 있고 일상의 삶은 계속 연속적으로 짜증만 나고 있고 대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보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은 해보지만 답은 없고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정말 거기에 더해지는 봉사는요, 엄청난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럴 때 봉사 같은 거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어떤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요, 먼저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회복되면 어떤 일을 시켜도 다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장 2절. 2절로 4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피나게 싸웠어요. 진짜 이단과 열심히 싸웠고요. 그리고 끝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이단적 얘기하고 그러면요, 막 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긴 분개하면서 자기는 마음이 냉랭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사봉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본다라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사랑하시죠, 그죠?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4차원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에 지금도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이제 얼마 없네요. 할 건 많은데. 내게 주시는 모든 기회는요,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기회로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인도하심이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 에스더를 한번 보시죠. 에스더를 보면, 내가 왕무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 줄을,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 봉사할 때 그 옛날에 겪었던 체험 하나가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예비사역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일반교회에서 특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집사님도 지냈고 청년회를 담당해서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가고요. 가끔 술 먹고 새벽기도 갔다가 장로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필리핀에 계신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제 말씀 중심이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실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어 같은 게 벌써 정리가 안 됩니다. 예배 같은 단어라든지. 이제 이분을 목사님이 저한테 붙이셨어요. 그래서 한 4개월을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성경적으로 다 하나하나 무엇이 답인지를 찾아가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지 십몇 년 되신 분보다 훨씬 능력 있게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비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비사역이 뭐죠? 구원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고 나니까요, 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쓰시기 위한 예비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거예요. 자, 나에게도 조금 있죠, 자원이. 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가 하셔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몇 명 먹이죠? 5천여 명을 먹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작은 부분, 그것을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것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되면요, 뭐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제가 왜 자꾸 교사 얘기하면서 다른 봉사를 같이 얘기하냐면 교사가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 학교에 교사로 오셨지만 교사가 전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교사가. 그죠? 자, 근데 교사로 오셨으니까 교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정말 내가 책임을 이제 맡게 됩니다. 이제 교사로서 학생들도 맡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주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 같이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부분에 일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고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하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알아보면 그날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은 상황에 관계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왕이 그리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신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 절 안 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는 봉사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직무를 다한 레위인들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분배하실 때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준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죠.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입니다. 11절.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그 사독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다한 직분을 지켰다라고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임을 다하자 사실 무지하게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어떻게 책임을 다할 건가? 우리가요 책임을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올해가 세계 선교회죠, 그죠? 세계 선교 뭐 큰 타이틀만 붙잡고 가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책임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 보면요, 눈에 잘 안 띄면서 아주 작은 일들을 이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자, 이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책임감이 작은 일부터 시작되니까 큰 일도 맡긴다라는 거예요. 왜 맡깁니까? 책임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게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국 선교하신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그죠?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작은 일을 위대한 마음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위대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 했죠.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그랬어요. 참 그게 훌륭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걸 큰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정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일 것 같아요.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게 된 것도요, 그 작은 요정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썬다싱이 히말라 산맥을 넘어갈 때요, 큰 일을 복음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동역자랑. 가다 보니까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 메고 가다가는 자기도 죽겠거든요. 그냥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맸습니다. 들쳐매고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친구가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을 메고 가니까 몸에 열이 났어요. 열이 났죠? 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녹았어요.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합니다. 썬다싱은 지쳤죠? 이 사람이 썬다싱을 들쳐맨 거예요. 다시. 그래서 둘이서 산을 넘어가요. 우리가 큰일하는 길에 큰일하러 가는 길에 작은 사소한 일들이라고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요,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간과해버리면요, 어딜 가도 힘듭니다. 어딜 가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책임을 다하려면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 제국의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왕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윗왕이 결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요, 그 왕이 되게 된 계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뭔지 아세요? 도시락 배달이에요. 도시락 배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자, 전쟁이 40일간 계속되니까요.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아비 이세가요.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 셋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되게 바빴습니다. 뭐 양치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윗을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요. 네 하고 갑니다. 순종했죠? 이 도시락까지로 갔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발견이 되곤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만약에 다윗이요. 이 도시락 배달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 이 형들도 있잖아요. 거기 시키세요. 왜 바쁜 나를 시키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요. 아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 도시락을 들고 전장에 갑니다. 갔더니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그죠? 도시락 배달하다 왕된 역사적인 인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네.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분량에 만큼 하셔야 돼요. 분량만큼. 자, 다윗은요. 돌을 다섯 개를 줍죠. 그죠? 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왜 돌 하나가 아니죠? 왜 다섯 개까지 주셨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네, 다윗은요. 돌을 다섯 개까지 골라요. 첫 번째 돌을 딱 집어서 제구에 넣죠. 이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까? 네, 두 번째 돌도 골랐어요. 아마 이걸 수도 있어. 다섯 개까지 골랐습니다. 왜 여섯 개는 아니죠? 왜 여섯 개는 아닐까요? 다섯 개까지가 제구에 놓고 뛸 수 있는 무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 돌 다섯 개를 준비했죠. 그게 준비하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네, 준비하는 믿음이고 그 다섯 개를 돌파매질 할 때까지 이렇게 어렵게 안 만드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 돌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실었어요. 힘들게 안 하셨어요, 다윗은. 준비하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뛸 수 있는 만큼 넣고 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분수대로 하셔야 됩니다. 분수대로. 네. 가끔 봅니다,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좀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고요. 네. 이러신 분들 계셔요. 네. 그 뭐예요? 물어보면 한 두 시간 얘기하셔요. 그러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분수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요.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 뜻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수에 지나치다 보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섭섭해집니다. 네. 섭섭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등 돌리고요, 대적자가 돼요. 그게 정말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고난을 좀 각오하셔야 돼요. 교사봉사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주차공 들고 봉사하는 거 물론 어렵죠. 날씨 추운데 비 오는데 더더욱 어렵습니다. 봉사하려고 빗자루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빗자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모든 봉사가 다 어렵지만 교사봉사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내 자신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워놓고 있어야 퍼낼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면 학부모예요. 학부모. 네. 우리는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과 기도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부모들은 얘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좀 오를까? 아무래도 안 오르는데 그런 마음들 항상 갖고 계십니다. 부모가 되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죠?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복이 좋으세요? 그, 저, 나사로가 있었던 그 부자가 복이 좋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사로요, 그래요. 그죠? 네.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성경 모르시나 보다, 이거. 예? 네? 예. 네.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 왜 전도집회 안 보내세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속상해서 가요. 네. 학부모가 정말 교사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애매하게 뭐, 고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학생들이요, 스스로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것을 교사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올 것을 각오하고, 애매히 고난 받는 거,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교회랑 하나가 되셔야 돼요. 교회랑. 어머니회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봉사회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청년회랑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어느 지체 어느 구석과도요 다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학교 따로 교사 따로 뭐 청년회 따로 봉사회 따로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건 이거죠. 교회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신앙 교육 누가 할까요? 교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학생들의 신앙을 누가 인도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정확해야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됩니다. 안 그러면요, 경쟁자가 돼요, 막. 그래서 서로 잡음들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있잖아요. 성전 지을 때, 훌륭한 설계자가 성전을 드로잉 한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열왕기상.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38절. 제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적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자, 저는 그 설계와 식양이라는 그 글 밑에요.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형광펜으로 쫙 칠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설계와 식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설계와 식양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식양을 주고 그랬죠? 자, 근데 그 식양을 누가 줬나 보세요. 성신에 가르치신 거죠?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19절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그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교회학교에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이 있습니다. 이 식양이요, 어떤 세상에 아주 잘 돌아가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식양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전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믿음의 논리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종류의 교사가 있어요. 첫 번째 교사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교회학교 몇 년째야. 이 정도면 혼자서도 해. 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의 입맛에 맞는 교사가 있습니다. 네. 애들 오면 먹을 거 쫙 풀어주고, 그리고 다 들어줘요, 애들. 뭐. 네. 구원 안 받았는데도, 그래, 뭐. 언젠간 받겠지. 이러고, 학생 입맛에 맞는 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 입맛에 맞는 교사가 있어요. 하, 그 선생님은 정말, 하,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말도 그렇게 잘하시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 네 번째는요, 세상에 나를 반겨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나를 반겨줘요. 네. 교학교 교사예요, 보면.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교사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교사는 뭐냐면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맞죠? 네. 항상 좋은 얘기만 들으십니까? 듣기 싫은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 막 그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있어 봐야 됩니다. 비수같이 찔리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본성은 싫어하거든요. 교사를 하시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사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교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될 교사. 자, 본받아야 될 교사는요, 주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육전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자, 거기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계속 교육이라고 또 그러네, 제가. 하여튼, 이 신입교사 교육을요,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주님 뜻대로 교회의 지체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지체 속에 득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